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대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주말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글쎄요, 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조금은 완화, 휴지 뭐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참 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 특별히 리더, 정치 리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아마 절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적어도 트럼프, 정치인 트럼프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보와 또 방송을 하신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시사평론가시죠. 이승원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뵀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렇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방송인. 방송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예.
평론가신데.
저는 원래 신문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출범한 지가 뭐 1년이 좀 넘어갑니다만은 집요하게 트럼프 스토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를 팔로우 하셨는데, 이 이란을 공격한 트럼프의 속내, 그리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패착인지 아니면 면밀히 계산된 정책의 발현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을 그 명확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예.
그건 뭐 일방적이었으니까 침공이죠.
예.
그리고
예.
학살자 네타냐후가 학살자 하미네이를 죽인 사건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제법도 어긋나고 미국의 국내법도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수렁에 빠진 듯해 보이죠.
예.
그런데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경합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게 완성돼서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침공까지 이르게 한 원인들이 될 텐데, 작년 6월에 있었던 그 12일간의 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정말 단 하루 잠깐 가서 폭격기 투하해서 핵시설을 많이 그때 완전히 뭐 끝내버렸다라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 10일에 그때 어떤 약간 승리? 네. 그리고 그 승리 어떤 도취감을 만족시킨 거는 올해 1월 3일에 있었던 마두로 납치 사건.
예.
체포가 아니라 그건 좀 납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어찌됐든 이 승리의 기운, 그리고 어떤 도취, 성취감, 이런 것들이 계속 트럼프를 부채질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예.
굉장히 심리적인 거고.
예.
아,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껏 도취된 트럼프에게 뱀의 유혹이 있었죠. 바로 네타냐후였습니다.
네타냐후.
네. 이거는 뭐 추정이 아니라 거의 명백해 보이죠.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저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꼬드기지 않았다면
네.
트럼프가 정말 이란 공격까지 갔을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종합하면 네타냐후가 이 이란의 문제 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종식시킬 영웅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서사를 계속 구축하면서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화도 마찬가지고 백악관에 여러 차례 가서 계속 트럼프를 추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타냐후였고 사실은 본인들의 40년 숙원이었던 이란 침공을 위해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첩보도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보복심리도 있었을 테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오만에서 오만이 중재국으로서 핵협정 혹은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2월 28일 침공 그렇죠. 직전까지. 그런데 그 협상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쿠슈너 사위, 그리고 위트코프. 네. 그냥 부동산 뭐 이렇게 펀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교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가운데 이 유대계 사람들인 사위와 친구가 네. 트럼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뭐 이번 그 협상에 잘 알고 있는 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보통 인용 보도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작년에 그 기억 마두로에 대한 성취 그리고 네타냐후 또 유대인들의 내부 압박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결국은 이란 침공까지 이르게 한 원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음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참모들과의 수기 끝에 나온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당장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 가장 최전선에 나가는 건 결국 군인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 해그세스 장관 옆에 항상 서 있는 그 합참 의장. 그분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네.
영혼 없죠.
네, 영혼 없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나는 이제 보도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회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난 이번 전쟁 찬성하지 않았다. 사실 말렸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요. 당장 이런 전쟁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실질적으로 고립주의자. 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도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그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기는 이 전쟁을 반대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에비던스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압력들, 네, 이스라엘 쪽의 압력들이 워낙 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당장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 이제 그 플로리다 그쪽에서 상원의원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팩이라고 해서 후원금 엄청나게 받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쪽 그 혹은 유대인 쪽의 그 후원 로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루비오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건 그래서 뭐 미국 정가에 뭐 다 알려진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기 가족들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어 샬마 교수나 이제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그런 교수들이나 뭐 스티븐 월트 같은 이런 교수들도 벌써 뭐 한 20년 내내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압력 때문에 왜 미국인들이 희생돼야 되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일기 때도 여러분 다 아시는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죠? 예루살렘을 다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 시오니스트한테는 어마어마한 네. 이벤트고 그거를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사위 큐슈너와 함께 그거를 해줬죠.
일기 때.
예,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기억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서로 발표를 하는데 저게 이스라엘 대통령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네타냐후의 표정이나 이런
맞습니다.
게 너무 정말 네. 자연스럽고 또 뭐랄까 이렇게 척이 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위했을 정도의 그런 네네. 자신감을 그 보였던 그 네타냐후의 표정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은 뭘까요? 아차 내가 잘못했다. 마두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건 장난 아닌데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당황한 기색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역력해 보이죠. 예.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됐고 3월 12일경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War is almost over. 그러니까 거의 끝나간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마두로처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제거하고 위에 수뇌부를 남기면 자해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다른 세력이 그것을 대체해서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본인은 헤드라인에 내가 여기 또 승리했다 이렇게 한 줄 남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못 본 거죠. 네.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전 뭐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이란 혹은 페르시아만 그 민족들이 그 험준한 산과 그렇죠. 그쪽 지역에서 기원전 550년경부터 지금까지 그 바운던
그렇죠. 안에서 사실 페르시아가 어떤 네.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제국을 형성한 나라라고 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란 혹은 중동에 대해서 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란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 험준한 지역에서 저 그렇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건 어찌됐든 본인들의 저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네. 그걸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차 싶은 것 같아요. 수렁에 네.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비축유 푼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내 비축유가 한 60%밖에 그 탱크가 안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전쟁의 준비가 없이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드라마틱하게 뭐 변한다고 하는데 드라마틱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표현 같고요.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의
주식이랑
기분.
똑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주식으로 좀 땡기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원유 선물 이런
맞습니다.
것들.
제가 본격적으로 코인.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는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1년에 신문사에 입사해서 2002년부터 외교부 통일부를 출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부도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2002년 북핵 위기가 터졌고 2003년에 그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지금 트럼프 욕하듯이 부시를 욕했어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잊혀진 과거지만 벌써
그렇죠.
2000년 전이죠. 아프간만 해도 뭔가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9-11 이후에.
네.
2003년에는 여러 가지 누가 봐도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부시 푸드리라 불리는 그 영국의 총리, 블레어 총리와 손잡고 네. 둘이 갔다가 지금까지 내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자리를 트럼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당시 그 파월 국무장관이나 뭐 라이스 콘돌레자 라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엔이나
예.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라크를 침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푸시엔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아무것도 주장 안 하고 있잖아요. 쟤네들
예.
핵 개발한데 핵 작년에 다 없앴다며 11
예.
전쟁 때.
예.
그러니까 저는 돈과 어떤 뭐 욕심과 이런 것들은 항상 미국의 위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똑같은데 하나 없는 게 명분이죠. 예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미국이 아무리 위선적이라도 명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명분 다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옷 벗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나르시즘에 정말 정신분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신적인 문제와 아, 돈입니다. 예, 좀 그 트럼프를 추종하는 거는 많은 뭐 유대인들의 압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또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저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 보죠.
네, 이거 쇼츠 영상도 아니고.
백악관이네요.
네.
뭐라도 잘 안 들리긴 하는데 트럼프가 자기 친구들, 스태프들 세워놓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무슨
네.
내용입니까?
그 찰스 수합이라고 저분도 이제 뭐 사모펀드 펀드 매니저고
아유, 유명한
아 네네 예. 아시죠
예, 오너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4월 2일 이제 해방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월 9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몇 시간 뒤에 그냥 갑자기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그때 제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아
박살나서 제 미팅이 다 캔슬되고 그랬었던 날
맞아요 네,
4월 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잃고
예.
이 관세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화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힘들었죠. 그런데
네.
이게 그날 당일이었을 겁니다.
아,
4월 9일 날 당일.
그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기 한 4시간 전 오전에. 그러니까
네.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날 그 언저리에.
네.
그러니까 다른 이 그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 때다.
네,
It's time
맞아요.
to buy a lot.
뭐
어쩌고 저쩌고 썼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주가 지금 너 때문에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뭘 살 때야. 그리고
네.
나서 한 4시간 뒤인가 90일간 유예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있었던 모임인데 지금 옆에 이제 자기 스태프들 혹은 뭐 가족들한테 이 사람 25억 달러 벌었어. 이 사람
아,
지금 9억 달러 벌었어. 네. 그 영상이에요.
알려줬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국민들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주식 뭐 망가지지 국민들은 곧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을 그 시기에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25억 달러 벌었고 9억 달러 벌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참혹합니까?
네. 너희들 라떼에 벌었으니까 정치 연금 좀 많이 해야 될 걸?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죠.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뭐 관세가 됐던 전쟁이 됐던 어쨌든 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23일 이제 월요일 오전에 그 48시간에 뭐 이란이 뭐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내가 엄청나게 공격할 거라고 하다가 그 몇 시간 앞두고선 그 내가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23일 오전인데 많이 보도가 됐죠. 그 당시 오전 6시 몇 분경에 원유 선물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뭐 8,700억 원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특이하게. 네. 원래 그 시간에 특별한 뉴스나 어떤 뭐 재료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선물 투자가 있었지? 결국은 8,700억 원. 그리고 15분 뒤에 5일간 유예하겠어라는 트럼프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네, 저는 저 작년 4월 9일 저 관세 협상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이 예외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사실은 26일 네, 악시오스가 쭉 정리를 했어요. 네, 지금 이번 선물 거래 뭐 8,700억 원도 그렇고 그 전쟁 직전 2월 28일 날 이란 침공하기 바로 전날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그때도 150개 이상의 폴리마켓 계정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다음날 그 이란을 침공할까요라고 예측한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이벤트 때마다 마두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측한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갔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벌써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한 네 번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두로부터 이란 관세까지. 저는 충분히 그 트럼프가 할 만한 일이고 저는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측근들 아니면은 지금 가족들이나 뭐 사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들도 많으니까.
취임할 때 코인 발행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무 때면 수십억 달러 벌었다고 하는데 쿠슈는 지금 자기 재산이 한 1년 반 사이에 30% 증가했다고 하죠.
네. 원래 부자긴 해요.
네. 원래 네.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죠. 그리고 어쨌든 중동에서 돈 끌어서 뭐 투자하고 또 전쟁으로 파괴돼도 또 부동산을 거기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거대 전략, 최소한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명분으로 세웠던 그런 어떤 것도 없이 개인의 욕망이나 혹은 뭐 무기를 투하하면서 노벨상을 여전히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상에 대한 어떤 집착과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에요.
네, 약간, 이게. 약간 말씀하시면서 아는 내용을 얘기하시는데도 좀 열받으시나 봐요.
네.
아니, 하긴 너무... 저도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이게 무슨 고생이냔 말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우리 프로그램 맨날 개편해가지고 중동 전문가 모셔서 맨날 들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네? 작년 4월에.
그냥 우리는 그냥 구직하게 내버려 두세요 좀.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투자해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분들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죠.
아이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헛웃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우리 이승원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트럼프에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뭐 헤매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부동산 디벨로퍼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사실은 주식 투자자입니다. 도산할 뻔했던 그 라스베가스의 타지마할이라고 그거 짓다가 완전 도산할 뻔했던데 트럼프 홀딩스를 미국에 상장시키면서 그때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 뉴욕에 상장시키면서 그 상장 때문에 기사회생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업종에 특히 공무원, 신문기자, 은행원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단 하나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게 증권사 직원이거든요.
파산도 한 다섯 번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최근 뉴스는 사실 뭐 그 일주일 유예했다가 다시 한 달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네네.
파키스탄의 중재로 뭐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15가지를 냈는데 뭐 이란은 못 받는다,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전쟁의 양상은 좀 피크아웃을 하는 거 아닌가. 피크를 치고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휴지기를 갖든 좀 완화하든 왜냐하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네.
이게 영원히 계속될 전쟁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든 봐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냐. 그리고 그 얘기는 곧 트럼프의 출구 전략은 뭐냐. 이게 궁금한데요.
출구 전략 지금 트럼프도 이 시간 내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워딩들 그 12일 3월 12일 날 그 전쟁이 얼머스트 끝났다 거의 끝났다라고 그 발언 나오면서 계속 우리는 이기고 있어 이길 예정이야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워딩들을 보면 빨리 이 수렁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네. 마음이 읽혀져요. 그 네. 워딩들 안에.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과장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죠.
네.
뭐 협상을 우리가 제안했는데 저쪽에서 그 이란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란의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런 네. 이제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국제적인, 완전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가고 싶은 건데 15개 지금 제안하고 이란 또 역제안했다고 하는데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명확한 건 트럼프는 지금 이 시간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한 달 정도 지났네요. 나가고 싶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심정이고 이 트럼프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건 여전히 네타냐후 그리고 빈 살만 예, 사우디 왕세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네타냐후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자 이번에 네. 이제 이란을 끝내버리자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빈 살만 사우디
글쎄,
예, 왕세자
뭐 전쟁 중간에 그게 돌출됐어요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네 그 전쟁 초반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다시 한번 네.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네타냐후만 하더라도 혹은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이란이 굉장히 이제 그 failed stat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패한 국가 정도 한마디로 약화된 국가 정도만 되더라도 그 플락시 무슨 뭐 하마스가 됐던 아니면 헤즈볼라가 됐던
그렇죠.
이라크에 이런 사람들한테 네. 돈 주면서 아, 그 프락시들 좀 없애고 이 자체가 약화된다면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핵과 미사일만 없애면 돼 정도라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 끝장내버리자. 그렇지 않아요. 시아 순위 때문에 워낙 뭐 지역의 맹주 경쟁을 하고 있었고 원래 철천지 왼수였잖아요.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왕위 부장을 사이에 두고 양국이 이제 협력하자라고 약간 화해
있었죠.
있었죠.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중재자가 중국이었다는 것도 그때 참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는데 어찌됐든 이제 사우디가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완전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란 쪽 국영 그 언론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걸프 국가들한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2조 5천억 달러인가를 내고 전쟁을 계속하고 싶으면 뭐 5조 달러 내라 이렇게 돈을 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을 내고 싶어도 네가 돈 내고 계속하고 싶어도 네가 돈 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중동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쿠웨이트, 카타르, 뭐 오만이 생각하는 거랑 UAE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한참 뭔가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계산이 한 바퀴 갈 테고 거기서 가장 수익이 맞는 그 많이 남는 옵션을 아마 트럼프가 선택하겠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돈이군요.
그것도 전 돈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양쪽에서 이란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 대부의 그 한 대사처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제안한다고 하지만 양쪽 다 지금 서로 극히 힘든 안을 제시하면서 서로를 지금 뭐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내일 모레가 안 될 수도 있고 혹 유럽에서 벌어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넘어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전쟁인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레짐 체인지도 안 되고 그냥 그 명분상 핵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된다면 트럼프의 입장과 또 중동의 어떤 정세가 미국의 혹은 그 지역에는 어떻게 그 변화가 될지요?
그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이제 그 중동 국가 사우디가 됐던 예. 아니면은 UAE가 됐던 미국의 군사기지를 혹은 미국의 어떤 자산들을 자국에 유치한 이유는 우리를 프로텍트, 그러니까 방위
그렇죠.
차원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육군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쭉 중동 지역에 배치해 놓고 아, 미국 우리 이제 든든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그대로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란도 공격하면서 아니, 우리는 니네들 공격한 거 아니고 우리는 네. 미국을 공격한 거야.
지켜주지도 못하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럼 평택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라는 게 완전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어떤 방위 네. 이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이미 지정학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2006년이었나요? 그때 1월 말에 국정연설에 미국 사람들은 자국민한테 한 얘기죠. 당신들을 오일에 너무 중독돼 있어. 에딕티드 돼 있다. 이런 표현을 부시 대통령이
하면서.
네네. 네. 그게 이제 20년 전입니다. 네. 2006년. 그래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있고 에너지 계속 수입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때 막 이제 꾸지람을 한 거예요. 그 맛으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쉐일 혁명이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죠. 일어났고 2015년에 맞다면 그 오바마 대통령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동안 수출을 못하게 막아놨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흐름이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 워딩하고 나서 한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죠. 그 얘기는 쉐일 혁명으로 뭐 오일이 생기니까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죠. 네. 사실은 이제 사우디나 이쪽에 중요했던 이런 이제 그렇죠. 오일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 나왔던 그 아시아 태평양 그 피벗 투 에시아라고 했던 전략이 마침 딱딱 떨어진 겁니다. 중동의 전략적 가치 없지. 우리 석유 이제 충분하지.
수출해야 되지.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정말 임박한 위협, 우리한테 지금 경쟁자로 부상하는 건 중국이지. 그러니까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몰입하겠다고 했던 게 피벗 투 에시아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 오바마 NSC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고위 인사들이 나중에 쓴 책들 보면은 야, 말은 그 피벗 투 에시아 해놓고 내가 회의에 가면 한 90%가 중동 얘기더라. 뭐 이렇게까지 회고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바뀐 거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이제 또 오바마가 만든 거 싫으니까 트럼프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렇죠. 이제 확대했죠.
인태 전략이라고?
네, 인태 전략으로 네. 요즘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원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시작한 건데 어쨌든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야, 다 그냥 끝나는 거야? 아프간도 저렇게 마치 도망치듯이 2001년에 철수하는 거 보고 뭐야, 이 지역에서 완전히 끝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약간 의구심과 불만과 불안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니까 이번 전쟁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작년 9월에 사우디와 파키스탄이요. 전략적 상호 방위 협정을 맺습니다.
글쎄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사실은 핵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 NPT 밖에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요.
인도처럼. 근데 사우디는 비핵국가지만 또 이제 이 둘이 전략적 방어 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집단 방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토, 그러니까 아티클 5처럼 예. 네, 어느 한쪽 공격받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게 그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예. 사우디가 결국은 미국을 못 믿으니까,
믿으니까.
네, 오죽하면 예. 파키스탄까지
핵이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미국의 어떤 단극 체제, 일극 체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나 신뢰성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전략도 중국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파키스탄과 전략적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죠. 저는 이런 흐름들이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뭐 대놓고 트럼프가 모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NSS 작년 10월에 발표된 그 NSS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문명적으로 소멸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모욕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푸틴한테 작년 8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레드 카펫을 진짜 깔아줬죠. 진짜 레드한 카펫을 깔아줬죠. 그리고 시진핑한테도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동맹 입장에서 이제 뭐야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친하고 막 김정은 만나자고 하고 우리는 대놓고 앞에서 모욕하고 있고 벤스가 와서 모욕하고 헤그세스가 유로 와서 위넨 연설하면서 모욕하고 이러니까 정말 곳곳에서 그 카니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네.
유럽은 유럽대로 이미 끝났고 네. 그래서 자꾸 중국 가고 있죠 사람들이. 그 중동은 이번에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공격을 결국은 받는구나. 그 뭐 일본하고 한국 마찬가지죠. 5,500억 달러 뜯기고 우리나라 3,500억 달러. 전 뜯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관세 협정이란 이름으로 동맹들을 약탈적으로 네, 억누른 그런 과정들이 반복됐으니까 결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뭉치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앞에 아, 책이 있네요. 네. 동맹이라는 네. 거짓말인데 이제 사실 그 우리도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미국 우리 동맹인데 자꾸 돈 내라고 돈이라고 하지만 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형님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말 동맹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그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번 전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말씀을 하시는
우리도 그렇고
거죠.
전 세계가.
전 세계 마찬가지죠.
미국을 볼 때.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교과 이 역사가 중요한 게 과거에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최소한 민주당이 집권한 미국 혹은 공화당이 집권한 이 백악관은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더라 이런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부시 때 이랬으니까 뭐 오바마 때 이랬으니까 뭐 약간 비교하고 약간 추측도 하고 약간 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트럼프는 그 새벽에 막 20개 30개 포스트 올리면서 잠도 안 자잖아요.
네.
이 사람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과거의 어떤 관계나 교과서적인 외교 관계 뭐 안보 전략 특히 어떤 거 하나도 과거처럼 사고하고 행동에서는 하나도 남는 게 없겠다라는 네. 위의식이 있는 거죠. 당장 이제 동맹부터 가장 먼저 뼈저리게 느끼는 거고
네.
아, 지난해 2월 28일이었습니까? 그 젤렌스키를 백악관에서 이제 공개 모욕할 때, 너는 네. 카드가 없다고 모욕을 할 때, 저는, 와, 저 자리에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있었으면 어떤 심정이,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아, 우리 뭐 핵우산 씌워준 다음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씌워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책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젤렌스키 보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들고, 특히 정말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란, 전쟁 과정과 그런 결과를 보면서
예.
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자주국방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자주국방을 해서 우리가 세계 제5위의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군사 강국이고 지금 이번에도 천궁도 증명이 됐고 뭐 우리 방산의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칭적이잖아요. 핵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참 우리에게 놓여진 엄중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보면은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급해지니까 우리는 뭐 사드랑 뭐 패트리어트 다
많이 갖고 왔다면서요.
예, 많이 갖고 갔죠. 예. 그 곳곳에 있는 거 다 갖고 갔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한반도 유사시 혹은 뭐 대만 유사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군에는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주한미군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관념에는 아유 이 북한 이것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죠?
네네.
에, 저 한미 간에 있던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아닌 거는 많이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중국 방어를 예. 위해서.
예. 주종학적으로 딱 여기네.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게 몇 년 안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평택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예. 2006년에 그때 8.15 경축사였던가요? 그때 이제 자주국방 얘기하니까 또 우리 이제 보수층들에서 뭐 난리가,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씀은 굉장히 난리 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북한에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 내수용으로 한마디로 이제 무기를 뭐 개발하고 그렇죠. 수입하고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방사청을 그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06년인가 2007년에 만들고 우리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스스로 보호하지만 수출돼야 되라는 그 전략을 세워서 방사청도 만들고 지금까지 커왔고 결국은 천궁까지 이제 뭐 국제무대에 어쨌든 뭐 대비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정치적인 레토릭 약간 이런 거였고 그때는 상대가 또 부시 행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악의 축하면서 뭐 북한 공격하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속에서 그런 자주국방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무슨 자주국방이야라는 자조가 있었어요. 약간 우리 스스로 조롱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레토릭 뭐 정치적인 수사
아유,
뭐 이게 아니고
완전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고 적극적 자주국방인가요? 앞에 형용사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하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북한의 GDP 전체가 우리나라 그 국방 예산보다 뭐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란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 예, 상당하다고 봅니다. 안보적으로.
네. 네. 김정은과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국제적인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과몰입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바마 때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50년 만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 2015년에.
예.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같은 2015년에 그 이란 핵협정, 그 JPCOA 그때 한 예. 겁니다. 그래서 쿠바와 관계 정상화 해주지, 이란과 핵협정 되지. 그런데 북한만 소위 말한 전략적 인내란 이유로 이제 아예 그냥 방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오바마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의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계속 막았으니까요.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고 막았었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묘하게 트럼프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예.
쿠바와 관계 정상화 바로 이제 뒤집었죠. 트럼프 1기 때. 이란 취임하자마자 이란 핵협정 안 된다고 해서 2018년에 또 워크아웃 했죠. 그런데 또 북한하고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바마가 했던 거와 반대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바마 엄청 싫어하잖아요. 엄청, 트럼프가. 정말.
지금도 욕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 막 정말 사리가 느껴져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오바마 기소한다고 막.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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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그 엉뚱한 패턴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 저렇게 대화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네. 또 이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 냉전 구조가 다 끝났지만 오로지 한반도만 냉전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가 이제 남북한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곳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누군가 노벨상 한 10개 줘도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남북한만 뚫린다면.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었을 테고, 오바마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도 있었을 테고, 이번에 이제 그 APEC 때 작년 10월에 집요할 정도로 정원아 나와라 계속 그랬잖아요.
김정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못해.
네, 맞아요. 왜냐면 하노이 66시간 그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 부분 인정해요. 약간 동정이 가요.
네. 모욕이었죠. 네. 네, 어쨌든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후평가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비행기 빌려 타서 싱가포르 가고 66시간 기차 타고 베트남에 갔을 때는 그때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정말 대놓고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점심도 안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를 내 뒤통수를 두 번 때렸는데 어떤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워딩을 보면 작년 이제 9월부터 주요 행사 그리고 엊그저께 최고인민회의까지 있었는데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맞대응할 테고 또 평화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 거기에 이제 대응할 자세가 됐다. 이런 워딩을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 표현 쓰지 아주 찰지게 욕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단어로 계속 이제 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기억 갖고 있다. 뭐 못 만날 것도 없다면서 계속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 정도면 또 만나긴 만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날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뭔가 다시 한번 속임새 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딜레마인데 이란과 핵협정을 하면서 작년에 12일 전쟁 때도 핵협정 하다 말고 때렸잖아요. 이번에도 하다 말고 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전쟁의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한다고 만났는데 뭐 북한이 말 안 들어? 그럼 저쪽에서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죠.
네, 이란은 우리가 봤으니까.
잠이 네. 안 오죠. 지금 저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트럼프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이 사이 그 엄청난 진자 속에서 본인도 네.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워딩들을 보면은 그래도 만나는 쪽으로 조금씩 슬금슬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란과 북한은 다릅니다.
다르죠.
이란은 핵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속내도 럼프 형이 나는 대접을 좀 달리 해야 될 걸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매번 그냥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예, 뭔가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의 다음 카드 중에 하나가 어쩌면 김정은과의 something special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이번에도 본인들이 핵을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계속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라는 정치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 미국을 동맹으로 또 동맹의 일원으로서 들어가 있으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여기 책에 묘하게 그렇게 돼 있네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야.
붉은 글씨로.
거짓말이야. 하고 네. 이승원 교수가 얘기를 하시는데 책이 며칠 전에 배달이 돼서 제가 뭐 다는 못 보고 한 3분의 1 이 정도 본 것 같은데 재밌더군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소화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고 사실 자칫 그 방송으로 이렇게 한 번에 흘려서 이게 뭐 요즘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다 너무 좋고 그런데 사실 집중해서 안 들으면 그냥 쓱 지나가 네.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자화 형광펜을 좀 가지고 입술 쳐가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한번 너무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과 막 이런 레토릭도 트럼프의 막 손을 뒤집는 이런 언급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결국 책임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나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아,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주식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연결해서 좋은 판단을 거듭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승원 교수를 특별히 좀 모셔봤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책도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시자 또 국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이승원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대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